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피터 싱어 세계화 윤리 소개를 하고 뭐그 소개했는데 그 책에 이제 그 우리가 선진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최빈국의 사람들에게 소득과 관련해서 어떤 책무를 지고 있느냐 이외에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존 롤즈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어떤 도덕 철학의 사고 단위가 국가 일국이었다면은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현실에 비추어서 그런 어떤 규범적인 논리를 세계 단위로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을 기후 변화와 그 기후 개선 협약의 문제 그리고 경제 자유 경제와 경제 무역에 관한 어떤 기구들 그 기구들의 민주성의 문제 그리고 유엔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고 대단히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책을 쉽게 쓰면서도 깊은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존 롤즈나 도킨 같은 사람은 매우 깊은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쉽게 쓰는 건 아니죠. 뭐저 같은 경우도 글을 어렵게 쓴다고 항상 그 민들레 출판사 선생님들이 타박을 하시죠. 제가 그 이호덕 선생 책도 다 읽어보고 저도 나름대로 제가 그 글을 쓸때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먼저 이제 연필로 글을 쓴 다음에 주로 이제 타이핑해서 옮길 때, 글, 문장이 좀 어색하면, 번역 투 문장도 고치고, 말도 좀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쉽게 쓰는 게 어려운데, 피터 싱어 교수가 쉽게 써놨다. 그래서, 올해는 5명의 친구들에게 이 책을 선물을 하면서, 한번, 최빈국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권유하는 게 어떨까? 이게 하드커버인데 값이 12,000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드커버면은 아무리 얇아도 19,000원 요즘 하죠. 그래서 이게 거의 비셔스 사이클인데 악순환으로 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더안 사게 되고 특히 인문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에이 뭐살 사람 꼭 필요한 사람만 사라 해놓고 하드컵으로 만들어 놓고 값을 엄청 올려버리죠. 제가 번역한 그 계급론이 그런 경우인데 값이 25,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 물론 이제 활자체가 적고 내용도 두꺼우니까 그리고 제가 번역하는데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이거보다 많이 받는 건 맞는데 얘도 2만 원 넘어가면 손이 안 가죠. 진짜 그거는 사약 전공하는 사람들 사보라 이 말인데, 근데, 저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선호는 무조건 써야 된다, 무조건. 이게 제 개인적인 선호인데, 출판사에서는 또 출판사 입장이 있으니까, 제 콜버그 호프집도 이게 12,000원인데, 이거보다 이거하고 거의 내용도 비슷하고, 또 하드커버도 아닌데 소프트커버인데 15,000원이란 말이에요. 제 책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안 팔리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가격을 설정했으면 9,900원 정도로 설정해서 10,000원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좀 했을 텐데 하여튼 이 책이 값이 그렇게 안 비싸고 제가 아카네 출판사에 연락해서 내가 강의해서 이 책을 소개해서 사람들한테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최빈국을 돕는 5명으로 연결되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값을 절대로 올리지 마라. 이렇게 메일을 보낼 테니까 사람들한테 권해주시고 오늘 5장 심의의 병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교환을 출력하셨죠. 그래서 수잔 스토크라는 교수가 썼는데 보겠습니다. 문단 1. 심의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눈을 갖다 대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문단 2. 수잔 스토크가 받아들이는 심의의 정의, 심밀한 의사소통의 결과로 선호가 내생적으로 바뀌는 것, 집단적으로 생산된 정보가 인과적인 모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자, 인과적인 모형이 뭐냐면은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수단으로 제시되죠. 그 수단이 목표에 얼마나 잘 달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인과적 모형이 의존하죠. 즉, 주어진 행동 과정이 복지에 미치는 인과적 모형에 의존하고, 이 인과적 모형은, 신념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신념이, 대부분, 정치 과정에서 벌어지는 심의, 즉, 수잔 스토크가 받아들이는 심의의 정의. 이게 뭐 새로운 대한민주주의의 제도 디자인 내에서의 심의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결과로 선호가 내생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결과로 인과적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어떤 심의적 현상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병리를 가져온다. 이것이 수잔 스토크의 논문의 요지입니다. 즉 문단 3. 인과적 믿음에 대한 조작, 그리하여 유도된 선호가 민주적 과정의 잠재적 병리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1절 넘어가 있습니다. 심의와 유도된 선호. 문단 5. 정치학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시민이 정체에 관해서 이미 선호를 갖고 있으며 이 선호들이 정치가 정부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와 가장 가까운 정책을 내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자는 미래에도 공직을 유지하고 싶어 함으로 이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연쇄 1위, 시민의 선호가 정치가의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나이브하고 뭐 머릿속의 모델은 아닌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경험적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적 연구라는 것은 특정한 정책과 관련된 인과적 모형을 시민들이 어떤 A를 지지했는데 정당이 뭐 A를 지지한 정당이 더잘 되고 B를 지지한 정당은 안 되고 이런 것을 검토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어떤 평가와 회고적 판단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경제적인 성과의 부침에 따라서 어떤 정당들이 부침을 평가 그러니까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성 또는 반응성을 평가한 논문들이지, 선호가 실제로, 특정한 정책에 대한 선호가 특정한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증적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단 6,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지만, 연구들의 제가 말한 문제 외에도 또한 양가성이 존재합니다. 스팀슨과 그 동료들은 미국 상원의원의 성원들은 사실상 공정의 견해에 책임있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상원은 전반적으로 봐서, 첫 번째로, 바뀐 공정의 무드에 적응하는데 실패하였을 경우에만 개별 상원의원이 표를 잃어 떨어져 나간다는 오직 그 의미에서만, 반응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무드에 적응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표출된, 그래서 격렬한 이슈가 된 것에 대해서 다수 공정의 무드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떨어져 나간다는, 오직 그 의미에서만 반응적이지, 격렬한 이슈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막 선호를 수합해가지고, 시민 선호 그 자체를 예비적으로, 정책 제안으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에서 반응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환에서 동그라미 1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그 밑에 줄에 공중의 견해가 정책 제정자들이 추진하는 정책 변화에 저항하는 저항 효과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정책 제정자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추진하였다거나, 또는 공중의 무드가 부분적으로 정부 행위의 내생적이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뭘 하면은 저항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을 생산하고 이거 하는 게 공중의 무드의 반영물이라기보다는 일단 자기 철학이 있고 그걸 밀고 나면 공중은 일단 저항하고 뭐 이런 관계를 보면은 과연 이 연세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자꾸 코가 막혀가지고 요즘에 비염에다 겨울에 코감기에 걸려서 아까 약을 하나 두알 먹었더니 코는 약간 듣기 괜찮아졌는데 목이 엄청 마르네요. 침 말라가지고 이거 막 도둑질하기 전의 어떤 상태라고나 할까. 그다음에 그러나 다음에 동그라미 3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왜 공중견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중의 무드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되는데 그 한국 사회 너무 자꾸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죠.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20대 지금 20살에서 26 이런 사람들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세대 뭐 27부터 35 이게 그 90년대 후반 학번 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점점 젊을수록 진보적이다라는 관념이 이제 통하던 세대인데 다시 이제 역전돼 버린 거죠. 이게 너무 우리 사회가 원래 이제 우파라는 것은 디폴트죠. 우파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은 우파가 되려면 비판적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용적으로 필요한 어떤 국소적 지식만을 습득해야 된다면 그 국소적 지식들의 결합체는 우파적인 정신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젊은 세대가 보수화됐다는 말은 틀린 경험적 명제죠. 왜냐하면 보수적이다라는 명제는 맞는 경험적 명제인데 화되었다라는 명제는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그보다 왼쪽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오른쪽이 되었다는 걸 뜻한데 실제로는 오른쪽이 디폴트고 왼쪽으로 갈 만한 어떤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옳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 대학이 이제 계급과 이제 정치의식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들 보면은 그 에릭 올린 라이트의 계급 분석 모델을 사용한 그 조동문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가 한울 출판사에서 한국 사회 계급론적 이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대학의 진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대학을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 출신과 관련 없이 왼쪽으로 점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현실에서 이제 그런 효과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본문과는 관계없는 소리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힘을 내자는 그런 이야기였고 만약 의회와 공중무드의 반영물이라 해도 결국 이 1, 2, 3을 보면은 그것은 매끈한 평면의 반영 거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아체는 1958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승자들보다 여기 중간 유권자라 했는데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중위 투표자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중위 투표자의 정책 입장에 평균적으로 더 가까웠다고 한다. 중위 투표자라는 것은 어떠한 정책에 있어서 정책 선호가 중간값을 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왜 평균값이 아니고 중간값이라는 거냐면 평균은 이제 양을 다 합쳐가지고 그걸 이제 숫자로 나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선호 강도를 반영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위 투표자는 그 선호의 그 통계적 배열에서 정규 분포 곡선에서 중간값을 뜻한다. 왜냐하면 1인 1표니까. 그래서 결국 중간값인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 가장 근접하는 사회적 선택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연쇄 1의 논리적 결론이고 또한 경험적인 가설인데, 1978년 아첸의 연구 결과는 그것을 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양가적인 경험적 연구 결과들도 많다. 문단 7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모델이 나오는데 잘러인 모델이 나옵니다. 잘러는 문단 7의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공중의 견해가 엘리트 토론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야당과 같은 정당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그 의견을 줬습니다. 물론 반대자는 정당 추종자들이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서 정부가 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마도 잘라는 덜 온순한 시민의 활동 여부도 남겨두고 있었을 것이다. 관로 안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즉 연쇄 2의 모델을 보면 엘리트 토론이 먼저 있고 이것이 공중의 견해를 내생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내생적으로 변화된 공공 여론의 뒷받침이 결론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이 어떤 추진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해서 그러한 엘리트 토론의 결과로 공공 여론이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면 정부는 그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잘러의 모델이고, 그 연쇄이라고 써야 되는데 밑으로 가서 두 번째 두줄 밑으로 가면 그러나 공공 여론의 뒷받침을 받는다는 사실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선호를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적절히 주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 여론 다음에 화살표 돼서 정부 정책 이래 돼 있으니까 마치 공공 여론이 시민의 어떤 자발적 주체적 정보 형성을 통해서 정부 정책 이게 아니고 정부가 주영된 것이다. 문단 8, 잘러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여론을 엘리트가 조작하는 현상에 대해서 근래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과장이 좀 있을 것이다. 공공 여론에 엘리트 토론이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힘이라는 데는 문제가 있다. 잘러의 연구는 미국인들이 정치가들과 뉴스 매체의 메시지에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그의 경험적 검사는 작업장, 즉 직업 생활할 때 회사, 쇼핑몰, 교회, 우연히 만난 사람, 기타 등등의 그에 알게 된 정치적 정보의 영향력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 메시지 경청의 사회학만큼이나 왜 어떤 메시지는 침몰하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단 9에서 이 잘러의 모델의 두 가지 변종에 수잔 스토크 선생이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첫 번째 모델, 동그라미 1, 교환해서 동그라미 1된 거. 요거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동그라미 1에 이렇게 화살표 딱 해가지고 교환에다가 이렇게, 잘 굴러가는 펜으로 직접 적어 보세요. 하나는, 곤혹스러움을 일으키지 않는 모델. 즉, 자기 이익 추구적인 사적 행위자가 공공 토론에, 인과적 효과에 대한 잘못된 의견을 자기 이익을 위해 설득하기 위해 개입한다. 공중은 그리하여 입법가들에게 로비하고 입법가들은 잘못된 공공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모델. 두 번째 모델은 더 복잡하다. 정치가들은 공중의 선호에 대한 잘못된 지각 위에서 행동한다. 그들은 선호가 아니라 shadow preference, 가짜 선호. 즉 선거구 중요한 수의 공중이 갖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진 그러한 선호에 의해 인도된다. 그리고 그러한 선호에 의해서 인도된 공공 엘리트들이 토론한 다음에는 잘러 모델처럼 공중 여론의 뒷받침을 받은 정부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두 모델을 모두 이제 하는데 수잔 스토커 두 번째 모델에 좀더 초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단 10. 첫 번째 모델의 적절한 예는 환경보호 법률에 관한 공공토론회에서 발견된다. 1990년 로비스트들은 자동차 산업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풀뿌리 반대를 조직하였다. 그러니까 이 로비스트들이 그냥 국회의사당에 죽치고 앉아서 로비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어떤 시민단체나 조직 같은 거, 일반 시민들의 조직, 목소리 뭐 이런 걸다 조직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회도 하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상원 의원들에게 막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의 결과 주저하던 상원 의원들이 배출 기준을 강화한 법안에 반대를 한 거죠. 로비스트들은 그 법안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을 소형 자동차 수준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틀리지만 그럴듯한 주장을 함으로써 농부, 경찰, 그리고 시민단체 간 느슨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인용문 밑에 한칸 띄운 거는 문단으로 세지 마시고 제가 편집을 잘못했으니까 특수이익 집단의 대리인이었던 로비스트들은 거짓된 인간적 신념을 창조하였고 이것이 결국 공기청정 법안에 반대된 유도된 선호를 만들어냈으며 흔들리는 상원 의원들은 수천의 전화와 편지를 시민들로부터 받고 나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이제 풀뿌리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비스트들이 돈을 막 퍼부어가지고 실제 이제 법안으로부터 인과적으로 결과되는 것은 어떤 사치품적 차량, 그 사륜 구동차와 같은 사치품적 차량 에 이제 세금을 물리 더 많은 세금을 물리거나 새로운 어떤 설계를 유도하는 것인데 농부나 경찰이 사용하는 그런 커다란 이제 차량도 소형 자동차로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되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는데도 먹히죠. 왜냐하면은 뭐 거기 틀렸다 이런 정보들은 유통이 돼야 되는데 돈을 들이지 않으면 정보는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돼가지고 법안에 반대표 던져서 상원 의원들이 흔들렸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정식화하자면은 연쇄 3으로 볼수 있겠죠. 특수이익 집단이 정책에 반대해서 의사소통하고 시민들은 정책에 반대하고 정책에는 죽는다. 여기 또잘 구축된 앞에 띄어져 있는데 이것도 문단을 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문단 11이 연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잘 구축된 밑에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만약 특수이익 집단이 고취시킨 인과적 신념이 명백히도 틀린 것이라면,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이 사실은 깨끗한 공기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다면, 왜 상원은 조작되고 유도된 선호를 무시하지 않는가? 하나의 답은 상원들 그 자신이 그 법안의 인과적 영향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경찰이 더 강화된 배출 기준 내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 차를 몰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문단 10이 가능한 다른 설명은 더 골치 아프다. 아마도 회고적 판단 또한 조작이 가능하다. 즉 전망적 판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이 조작 가능하다면 저놈의 상원의 정당이 뭔 짓을 했고 그뭔 짓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라는 회고적 판단 또한 조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쯤에 차 가격은 이 문제의 법안과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가격이 상승했을 수도 있는데 동일한 특수이익 집단이 바로 공기청정 법안이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경기청정 법안을 다시 계약하는 어떤 조작도 가능하겠죠. 또한 공기청정 법안이 만약에 디스퓨트 됐다, 죽었다 그러면은 도입이 안 됐으니까 뭐 도입했으면은 큰일 났을 것이라는 어떤 판단을 반박할 만한 경험적 증거는 계속 나오지 않겠죠. 그런 정보가 대중적으로 유통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뭐잘 잊어먹죠. 미국 사회에서 지금 9.11 테러를 이라크에 있는 알카에다, 이라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알카에다가 일으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40%를 넘어요. 근데 이라크는 9.11 테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라크는 알카에다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아프가니스탄도 알카에다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지, 알카에다 정부가 9.11 테러를 한 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두 단계나 비약을 해가지고, 아, 9.11 테러를 후세인이 일으켰기 때문에, 후세인은 우리가 친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40%, 한국 사람들이야, 미국 욕을 하니까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꽤 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시가 그런 레토릭을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불로 혼동하게끔 그런 거 만들고 사람들 그런 거 책이라도 한권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알지. TV만 보면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회고적 판단 또한 조작이 가능하다. 세 번째 설명은 뭐 단순한 것. 즉 몇몇 상원의원들은 그들이 관련된 산업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혼납받았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하여 투표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설명이 제시된 거죠. 상원들 자신이 법안의 인과의 영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풀뿌리 반대가 조직된다면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당연히 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회고적 판단 또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로부터 혜택을 볼 대다수 시민의 선호에 반응적으로 책임 있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 설명은 이익 집단과 밀접하게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그런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공토론 어떤 선호의 내생적 변호 결과로 틀린 신념이 유통되었을 때 그것이 수정되지 않는, 그래서 그 틀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정치가들이 다음 선거에서 걸맞는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 연쇄삼의 모델의 두 번째로서 1950년대 미 의료개혁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이 민주당이 건강보험기금을 창설하는 노력을 좌절시켰습니다. AMA는 선전에 100만 달러를 썼으며 몇몇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으며 의사들은 그 기금이 치료의지를 하락시키고 환자의 선택권을 좁힐 것이라고 편제설했습니다. 이게 뭐 건강보험기금이 뭐냐면은 그냥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미국에는 없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보다 선진적인 부분이 참 많은데 제가 볼때 미국 사회가 훨씬 한국 사회보다 후진적인 부분이 선진적인 부분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 어떤 차별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나 미국에서는 이제 이력서에 사진 같은 걸못 붙이게 한단 말이에요. 사진이나 왜냐면 인종이나 뭐 이런 거 성별 차별 이런 거 맞기 때문에 그런 거다 블라인딩을 시키는데 뭐 그런 건 맞지만 또 해고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자유 해고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해고가 인종적, 성적 차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없으면 괜찮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회사 사장이 보기에 너는 일을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은 제리 맥가이어도 보면은 잘못 보여가지고 바로 떠나라 그러니까 책상 정리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해고하려면 미리 예고도 해야 되고 또그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월급도 두 달인가 줘야 되고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게 달라졌는데 정리해고에도 절차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또 후진적인 부분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다. 이게 다 사적 보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신문 같은데 결혼 배우자 구합니다. 배우자 구하는데 데이트 신청합니다. 해가지고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32세 여자 교사 좋은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음 이렇게 딱 적는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결혼정보 회사에 올리는 정보에 좋은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거 안 쓰죠. 왜냐면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서 건강보험료 비싸다 이야기를 불평하지만 사적 보험 제도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생들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차라리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치료받는 게 낫지. 뭐 이게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서 애 낳는 게 상류층만이 할수 있는 게애 낳으려면 산부인과 가야 되는데 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좀 도입해 보려고 그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해 보려고 했는데 AMA가 그것을 좌절시켰다. 문단 14에서 이제 모델 2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특수이익의 개입은 시민들의 선호를 바꾸기보다는 입법가들이 시민의 선호를 잘못 알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그러니까 입법가들은 유권자들이 모든 형태의 건강기금을 반대할 것이란 생각과 AMA와 공개적인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였다. 즉 더글라스는 입법가들이 공중의 선호를 잘못 지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쇄사에 대한 설명인데 특수이익이 정책 A에 반대해서 의사소통한다. 대의자는 공중이 정책 A에 반대하고 있다고 잘못 안다. 정책 A가 죽는다. 이런데 요 연쇄사를 이제 더 세련한 게 53페이지에 문단 20에 보면 연쇄5가 나와 있죠. 정부가 A를 제안하고 야당과 시민들은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특수이익이 의사소통한다. 즉, 내생적 선호 변화에 개입을 한다. 그래서 언론이 공중의 반대를 보도하고, 야당은 언론을 믿고 정책 A에 반대하는 논지를 편다.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야당이 먼저 공중의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언론이 야당의, 말을 이제 받아 적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시민들이 정책 A를 반대한다. 정책 A가 죽는다. 이게 됐는데, 얘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의료개혁 좌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학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구해서 읽어보고 또 공유를 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51페이지 그러니까 연쇄사 나와 있는 거 밑에 문단에 보면은 그것도 문단 번호를 안 달죠. 그래서 문단 15의 일부로서 보면은 빌 클린턴 199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의료개혁을 약속했다. 그 이슈는 많은 유권자들의 공감을 샀고 여론조사는 응답자가 가장 관심이 높은 사항이 바로 의료 문제임을 발견하였다. 문제가 이슈가 된것 자체가 클린턴 선거운동의 결과였고 이거는 잘러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클린턴이 1993년 9월에 그의 의료개혁안을 도입했을 때 그것은 널리 지지를 받았고 의회 공화당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의 아무런 반대도 없었다. 문단 16 보험산업이 공공토론에 개입하여 개혁이 치료의 질을 낮추고 환자의 선택을 좁힐 것이란 관점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의사소통의 핵심은 TV 광고였는데 여기에 자그마치 1억 달러가 행정부의 안에 반대하는 조직들로부터 지원받아 쓰여졌다. 이것도 미국이 후진적인 부분이죠.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광고는 신문 광고까지 되는데 TV 광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그 TV 광고를 할 만한 어떤 돈이 있는 집단의 이익에 시민들을 너무나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 더케인 자유주의적 평등 공부할 때 이것은 어떤 추상적 평등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정치 체계 참여자로서의 시민들의 어떤 지위를 부정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내기, Democratic Wager 그런 입장에서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돈 많은 어떤 집단이 엄청난 정보를 퍼부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 싶은 분은 자유주의적 평등 강의를 다시 참조하시고, 문단 17 보면은, 특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네 번째 주 해리와 루이스라는 광고였는데, 셀리와 뭐죠? 해리와 셀리. 요거 약간 패러디한 것인데, 이것은 미국 의료보험연합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말솜씨가 유창한, 여기 오타가 있죠. 지원받았던 말솜씨가 유창한 부부가 클린턴의 의료개혁이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논한 내용이었다. 마치 부부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듯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친근감도 주고, 뭐 이렇게 말빨 있는 그 광고 배우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거죠. 그 광고는 그 자체가 하나의 매체 사건이 되었다. 미디어 이벤트가 되었다. 그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형식의 광고니까, 뭐, 그냥 막 문자 나오고 정치가가 떠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광고니까, 이게 막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죠. 1994년 전반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광고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의 어떤 공공토론에 개입한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는 또한 뉴욕타임즈 표지 화면을 장식한 것을 포함하여 신문의 광범위한 각광을 받았다. 문단 18. 최근의 연구는 광고가 공중의 견해를 바꿨다는 그 당시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비록 공중의 견해가 클린턴의 의료개혁안에 대해서 결국 등을 돌렸지만 반개혁 광고에 노출된 것은 이러한 결과에 거의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줄 내려서 그 광고는 정치가들로 하여금 뉴스 매체가 변하고 있는 공중의 견해를 보여주는 것을 해석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당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반대를 의회에서 일으키도록 부추겼습니다. 밑에 세줄 내려서 의회 공화당은 이 광고 캠페인 때문에 공중의 개혁에 반대하게 되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이 공중의 무대에 생겨난 가짜 변화에 고무받아 아주 활발하게 개혁에 방대하여 뭉쳤으며, 이러한 엘리트의 토론에 의해서 공중의 상당한 수가 겁을 먹은 것이죠. 즉, 잘못된 어떤 인과 모델의 신념을 가지게 되어 클린턴의 아내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연쇄오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문단 20일에, 보면은, 선거 구민의 선호를 정확히 아는 것에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가들이 왜 이에 휘말려 드는가? 53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인 문단 23.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문단 23에 53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줄 보면 로비스트의 메시지와 그들이 공공 여론에 끼친 외면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무사시만 원천, 즉 언론이란 원천을 통해서 재소환되었다. 그러니까 AMA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의사들이 자신들의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저런 광고를 내보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AM에서 지원을 받은 광고 어디서 지원받았다 이 광고에 뜨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더워킨이 그 제안한 그 정책 중 하나 그 라벨링을 제대로 해라 어디서 떴는지 그런 거 라벨링도 안 하고 그게 미디어 이벤트가 돼서 언론들이 막 다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중립성이 이제 막 커져가지고 이 정치가들이나 시민들이 그 주장 원천의 전략적 위치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미국의 로비스트들은 이제 의원과 1대1로 만나서 작업하지 않고 가짜 풀뿌리 운동을 제조해낸다. 예를 들어 1994년 몇몇 거대 기업들은 소비자들과 위원회의 소송을 제안하는 광고 캠페인에 돈을 대었다. 광고 시청자들은 그 후원자들이 건전한 경제를 위한 시민들이라고 불리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들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라벨링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건전한 경제를 위한 시민들, 후원자. 근데 실제로 돈이 어디서 왔느냐, 그 라벨링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로비 기술은 워싱턴에서 아스트로터프라고 불린다. 풀뿌리가 그레스루트 아닙니까? 그레스루트? 그거 인공잔디다. 그래서 문단 26. 의료개혁 시나리오에서 공중의 선호가 결국에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유권자들이 정치가들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수 있지도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물러나게 만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쟀어요. 첫 번째, 유권자들은 누가 정책을 제정하였는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가를 규명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유권자들이 그 정책들을 잘 기억하고 그 정책들 개별적으로 그것을 평가하여 그것을 대의원들의 투표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가 제시됐고, 제가 말한 것두 가지 합쳐서 그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문단 27, 시민들 정치가들의 책임성을 유지시키지 못할 때 로비스트들은 정치와 공중의 무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동기가 감소되는 거죠. 그 우리 그 선거 구민들이 자기가 이제 뽑은 정치가가 어느 정책에 반대표를 던지, 어느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알게 뭡니까? 정치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정당이 뭐에 대해서 반대표 던졌는지, 찬성표 던졌는지 기억 잘 못하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억 좀 하는데, 그리고 그걸 떼어가지고 또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 연쇄 5가 오늘날 여론조사가 너무나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책인데 오늘날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연쇄 5는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모든 각종 이슈에 대해서 거의 일주일 단위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죠. 중요한 이슈라면은 정당이나 정부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잔 스토크가 연쇄 5에 상당히 애착을 보이고 있는데, 뭐 여론조사 나오면은 바로 알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자기한테 자기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리플 많이 달았다고 해서 그걸 여론이라 보지는 않는 거죠. 전화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래서 연쇄 5보다는 연쇄 4. 연쇄 4가 문제가 되겠죠. 또한 엘리트 토론을 거치지 않은 어떤 공중의 선호 변화, 즉 엘리트 토론을 거친 선호 변화라든지, 연쇄 4의 경우에, 연쇄 5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무사시만 어떤 언론의 이벤트 만들기, 이슈화 이런 것에 대해서 선호가 변하는 것, 이 정도가 우리가 어떤 내생적 선호 변화가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체계 내에서는 병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학법만 해도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학법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은 거죠. 반대 투쟁해도 뭐 가반수가 사학법 개정을 지지했지만, 그 잘못된 정보, 예를 들어서 전교조에 의해서 장악된다, 이거는 아까 환경보호법 배출 기준 강화를 통해서 모든 차가 소형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명백하게 틀린 어떤 인과적인 경험적 주장이죠. 그 최대치로서도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뽑고, 그 개방형 이사를 뽑는 주체가 학부모, 교사, 그다음 지역 주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3분의 1에 3분의 1 곱하기 해서 최대한 또 교사 집단 내에서 전교조가 뭐또 과반수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18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그 18분의 1이 마치 100%인 것처럼, 18분의 18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자세히 안 알아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런데 또 넘어가죠. 넘어가서 또, 그래서 그런 어떤 심의의 병리가 있다. 또한 이 정치가들이, 이 공화당 의원들이 과연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할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까 앞에서 든 동기, 공화당 의원들이 AMA한테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고, 또그 의료보험 하게 되면 제약회사라든지 각종 이제 거대한 이제 병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게 다 공화당하고 계급적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화당은 별 반대를 안한게 아니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다가 이 풀뿌리 인공잔디가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미디어 이벤트 해가지고 얼씨구나 해서 같이 짝짝꿍으로 한 거지, 뭐 공화당 의원들이 막 공익을 위해서 막 행동하는데, 정보를 모아야 되는데 내가 정보 잘못 왔다 이런 것은 크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모델을 필요 이상으로 연쇄오는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특히나 여론조사가 지금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론이라는 것이 가지는 비체계적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아무리 뜯어봐도 여론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적인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모델은 그야말로 그 보호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 모델, 시민들은 엘리트를 뽑고 그 엘리트들이 국회에서 잘 토론해서 대의를 한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거는 이제 헌법 개정 사안이나 국민투표 사안뿐이고, 나머지는 대의원들하고 여론의 뭐90% 반하면은 대의원들이 어떻게 해도 그게 법안이 뭐 통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그러면은 그 법은 무효가 된다 이런 규정은 있지만 여론은 없단 말이죠. 그 여론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엘리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와 이익 집단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틀린 주장을 밝히고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교정력을 가진 정보가 자신들의 정보만큼 힘있게 유통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서슴없이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선호를 내생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호 내생적으로 변하기 전에는 여론이 A를 택했더라도 내생적으로 변하면 B로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론이 처음에 조사했을 때 여론이 반대도 정치가들은 눈금쩍 안 하죠. 물론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한 문제의 경우에는 눈치를 보는데, 근데 또 어떤 것은 눈치를 또안 보죠. 눈치를 안 보는, 예를 들어서 FTA 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반수에 육박할 때도 있었는데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청와대 눈도 깜짝 안 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들 국정 홍보처에 많이 쏟아붓고 계속해서 뭐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조선중앙 동아일보에서 계속해서 FTA 좋다고 쏟아내다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간다. 그뭐안 가도 뭐 그게 헌법적인 영향력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론이라는 게 참, 어쨌든 신경 썼다가도, 이런 특수한 문제에선 또 신경 안 썼다가도, 신경 안 써가지고 막 자기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데 하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여론이 비체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론 의존형 대의민주주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론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론에, 예를 들어서 유시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국적법의 개정에 관련해서 자신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죠. 근데 자기는 반대한다고 그러죠. 그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완전히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유시민 의원 말대로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고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한다면은 반대표를 던져야 되죠. 근데 자기는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준표 의원이 발안한 국적법 개정에 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적법 개정이 이제 병역 의무를 이제 하지 않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낳고 이런 애 낳고 이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었는데, 뭐 압도적인 여론이 그것을 지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는 또 지지를 하다가 또 다른 문제에서는 또 다르게 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여론의 비체계적인 지위를 의미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이 숙고된 여론이 아니고, 그냥 일견 봤을 때 이런 것이다, 이런 분위기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라크에 미군이 침공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알카에다가 이라크다, 그렇게 해서 막 지지를 한단 말이죠. 엄청나게 틀린 정보를 가지고. 그런 여론에 대해서 유권자 자신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정치가들도 편할 대로,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사학법 개정 반대 주장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야기했죠. 정교조와 그 좌파 정부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지금 그런 거 하고 있고, 실제 국민들이 이 실상을 알게 된다면 바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동 먹고 이제 장애투쟁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또 아닐 경우는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의 매우 커다란 비정합성이고 정당성에서 매우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 점이 연쇄5라는 어떤 지나친 모델보다는 연쇄3과 연쇄4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2절 정체성과 가짜 선호, 문단 28, 공공토론은 선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도 바꿀 수 있다, 정당들은 정당 이데올로기와 전략에 따라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문단 29, 조형된 정체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몇몇 정체성, 특히 일종의 가짜 정체성들은 그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생각했을 필요와 이익 성격에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 문단 30에 그 예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적 담론과 보수주의적 담론은 보통 정체성과 연관이 있는데, 자유주의적 담론은, 이게 이 정책들이 미국에서 주로 부양자녀가 딸린 가족을 돕는 프로그램, 식권 프로그램, 그와 외에 다양한 공적 부조에 관한 프로그램들, 미국에 일어난 최근의 토론은 이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 자유주의적 담론은 가난 그 자체가 세대를 넘어 가난을 영속화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제한당 교육기회, 이것도 오타가 났죠. 교육기회, 인종적 편견, 그리고 공적 재정으로 지원되는 건강과 육아의 결여가 가난을 영속화시킨다고 말한다. 보수적 담론은 복지 제도에 대한 의존에서 떨어뜨려져야만 더 많은 수혜자들이 자립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문단 30일. 이 자유주의적 담론과 보수적 담론들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은 백인 중간 유권자들이지만 그 담론의 주제 대상이 바로 그들의 삶인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도 이 담론들을 당연히 듣게 되죠. 그래서 백인 중간 계층 유권자들의 선호를 내생적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 국가에서는 너무나 많이 복지 수혜자들에게 계속해서 수치선과 죄의식을 연달아 퍼부어대고 있어서 그 수혜자들 중 몇몇은 이미 그 질타 중 어느 정도를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AFD를 받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 여인이 나는 복지 혜택을 받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나는 금전고시를 공부도 하고 있고 나 자신은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고 문단 32에 페루의 리마에서 수행했던 연구에서 수잔 스토크는 빈민과 공동체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짜 정체성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쁘지만, 즉 게으르고 멍청하고 기타 등등하지만 나는 훌륭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는 여기 예로 든 남자는 매우 가난한 사람인데 깔끔하게 차려입으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싼 술집에 가지 않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위신을 보호하고자 했다. 문단 33. 빈민가에서 전문가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관계에서 예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요거 라틴 아메리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의라는 것은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참가하거나 하는 집단 행동을 하는 것과 모순된다. 그런 거는 예의가 없는 버릇없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자신은 위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경영자와 직접 협상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이런 어떤 가짜 정체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가짜 정체성이 요즘은 가짜 정체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옛날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거는 이제 어디서 할수 있냐면 이제 계급의식 조사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회 계급의식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우경화되느냐 하면은 어떤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인과적 신념에 관해서 그 인과적 모형에 관해서 우파적인 신념이 계속해서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우파적 신념을 넘어서는 신념을 얻으려면 디폴트 상태에서 좀 비판적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가능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파적으로 짜여 있죠. 우리가 만약에 소득을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자기가 공부해서 더 나은 직종으로 가거나 경영자와 직접 협상하는 게더 낫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적 노동 행동, 노동쟁의의 어떤 계속 축적되는 결과가 실패의 결과만 축적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상의 실용적 국소적 지식은 인과적 모형에 우파적인 영향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제 정체성 중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처럼 이런 정체성은 없고 또한 우리나라는 복지 프로그램이 잘안돼 있죠. 이 점은 미국보다 후진적인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복지 제도에 대한 의존해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말을 나올 수가 없죠. 이제 정치 담론에서 아직 그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적 조사도 없지만 그 소비자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직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정체성보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뭐 에버랜드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노동자 일군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은 같은 노동자로서의 어떤 연대적 그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받아들일 연대적 책무를 느끼기보다는 우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아니면 어떤 수출로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얻는 어떤 국가적 관점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구성된 그래서 원래 가졌을 만한 어떤 정체성 보다 자신의 이익과 성격에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옴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단 34 결론에 나와 있죠. 만약 가짜 선호와 가짜 정체성이 민주주의에서 드문현상이 아니라면 시민은 종종 불쾌한 결과, 병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첫 번째는 특수이익집단에 의해서 추동된 정책이 보통 시민들의 관념을 조작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조작된 선호에 의해서 정치가의 선호가 결정된 것이다. 두 번째로 가짜 정체성을 주입하게 된다. 문단 35에 이런 심의 병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심의 규칙이 시사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네모, 검은 네모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있죠. 정당들 그 자체가 충분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는 적어도 둘보다는 더 많은 수의 정당을 필요로 한다. 세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미국에 두 개밖에 없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영국만 해도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 또 자유당도 있고 스웨덴도 자유당도 있고 농민당도 있고 그렇게 되고 한국 사회도 지금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문제가 크죠. 그래서 빨리 민주노동당이 커가지고 세 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결국 중위 투표자만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위 투표자만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특수 이익 집단의 추동적 정책이 시민들의 어떤 관념을 많이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많이 대립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대립하고 있는 분야는 안보 정책 분야일 뿐이고 안보 정책과 교육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 몇 정책만 대립하고 있고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없죠. 이견이 없고 그 이견 없는 엘리트의 토론적 침묵에 언론이 동조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정보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중위 투표자들의 선호도 주영되는 그런 악순환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신문과 방송 매체에 대한 경쟁적 소유권이 언론들의 획일화된 정신을 감소시키고 서로 다른 분석을 북돋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인데 실제 이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더 다양해질 필요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 형태로 하거든 아니면은 무료 형태로 하든 이 노력은 계속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뭐 오마이뉴스도 있고 그렇지만 뭐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이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할 때 이제 그리고 뭐 강준만 교수는 인물과 사상 이런 것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죠. 제 생각에는 시민교육센터와 같은 어떤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면서도 사회 현안에 관해서 일단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순히 언론 매체가 아닌 새로운 네트워크 매체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대 신문과 방송 매체가 실질적으로 무사심한 것이 아니며 그 이외의 정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분명히 하나 이상 연결돼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시민들,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런 네트워크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네트워크는 실제 단체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것도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정치적 견해와 다른 어떤 네트워크의 허브를 만나게 되는 결과가 책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책을 2.4권인가 읽고, 그중에 인문사회학 책은 0.1권도 안 되죠. 저처럼 한 달에 5권씩 사는 사람들이 그 0.1권을 다 채우겠죠. 저는 이제 술은 안 먹고 책을 많이 사는데, 저번에 저기 술을 보니까 일주일에 소주, 평균이 일주일에 소주 3병을 마시던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다 마시는지. 나는 1년에 소주 한병안 마시는데. 맥주는 1년에 혹시 예, 지난주에 소주 2병 드셨답니다. 녹음하신 분이. 그래도 평균에 한병못 미치는군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드실 것 같은 우리 통념과 반대로 소주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체력이 받쳐줘야지. 저도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 1, 2학년 때는 소주 일주일에 2병 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보통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깜빡이죠. 술 먹고 다음날 힘든 거 다음 술 먹을 땐다 까먹죠.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를 보면은 소주 냄새를 맡으면 내일 힘들겠구나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주만 이렇게 적당히 먹는데, 술은 좀 줄이고, 신문과 방송 매체에 대한 경쟁적 소유권을 북돋우고, 우리 시민교육센터도 자주 오고, 이런 모임도 만들고, 책도 자주 읽고, 근데 서로 다른 분석을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원이 적은 시민들의 결사체가, 자원이 부유한 특수이익 집단과 효과적으로 겨룰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코엔과 로저스 그리고 슈미트는 이렇게 자원을 동등하게 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뭐 AMA다 이러면은, 갸들은 돈을 엄청 많이 따고, 그 다음 재계다 그럼 재계의, 경실련이다 이러면 그런 애들은 돈을 많이 따는데, 뭐 복지 수혜자들 모임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복지 수혜하고 돈이 없단 말이죠. 어디, 제가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그 복지 수혜자들은 자기 발전하고 그 복지 수혜에서 벗어나는데도 돈 쓰기 급급하단 말이죠. 단체 같은 데낼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결사체가 존재하긴 하죠. 그것이 정보를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유통시킬 만큼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엔 로저스 슈미트의 안이 뭐냐면은, 쿠폰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매년 자신들이 5개 정도의 시민단체 쿠폰을 보낼 수 있어요. 5개인데 그 쿠폰 하나에 한 100원이나 200원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내면 그 이제 쿠폰을 시민단체가 바꿀 수 있어요. 혹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결사체도 하나의 정치 조직이라 보면은 여기서도 1인 1표가 유지되는 거죠. 지금은 정당에 너무 많은 돈이 가고 있어요. 정당에 최근에도 그 정치자금법 개정해가지고 원래 1,000원인가 1인당 1,000원인가 그 가게 돼 있는데, 정당 지원금이 국고 지원금이 지금 1,400원인가로 올렸단가 1,300원 너무 많이 올렸어요. 지금 원내 교섭단체에 있는 그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둘이서 다 갈라먹는데, 자기들이 당비를 받아야지. 당비를 받고, 그 독일에서는 당비 받은 게 상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원내에서 그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도 당비를 조금밖에 못 걷었으면, 그 당비 걷은 액수를 100% 그걸 넘어설 수가 없게 하거나 아니면 비율로 정하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1,400원 그렇게 하지 말고 1,000원에서 800원만 정당을 주고 200원치는 시민 결사체에 가는 거죠. 그런 안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의 결사체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시민들의 결사체가 어떤 제도적 권한을 부여받는가에 대한 논의도 결합돼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 다다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라벨링을 진실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업 결사체 로비스트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엉뚱한 그 인공잔디형 단체를 만들면은 그 단체는 라벨링을 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게 법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실제 돈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200원씩 받는 그런 거 말고 한 단체에서 많은 퍼센테이지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단체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런 것을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뉴라이트다 이런 단체가 있으면 과연 그것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는가, 아니면 특정한 기업으로부터 시민단체 기부금이다 이래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가? 기업이 그런 걸 하면 또 소득 그 아니 그 세금 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거는 세금 혜택 다 없애야 됩니다. 기업이 뭐 자선단체 기부에도 세금 혜택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애야 되죠. 그런 것은 개인의 결정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데서 세액 공제를 늘려야지 기업이 그런 뭐 그런 걸 하는데 뭐 세금 혜택 크게 주고 이런 것은 돈 세탁 위험만 높이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의 병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잠시 쉬다가 6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